네, 오늘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으로 노년의 사도 요한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노년의 사도 요한의 부탁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사도 중 가장 어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도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도로 보입니다. 신약에서 다섯 권의 성경을 쓰셨습니다.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그것이죠.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영어로는 inner circle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친밀한 사도들 중에서도 더 친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여겨지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더욱더 그런 사도였죠. 요한은 소위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식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베드로와 함께 직접 목격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달라는 그 주님의 부탁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1서는 대략 서기 AD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대략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도 그 교회에 있는 그러한 시점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 생존에 있었던 유일한 사도로 생각이 됩니다. 지중해 근처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계셨던 것으로 또한 전해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에서 어쩌면 정신적인 중심으로 또 영적인 중심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교회에서 아직 이 마지막 사도가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이단적인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잘못된 혹은 거짓, 진실과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 진리를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이 이 글에서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시점 대략 80대 후반 정도, 90초 80대 후반, 뭐 이 정도 거의 90이 된 그런 연세가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고, 그러니 1세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로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벌써 2세대, 3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도 요한은 1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느꼈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런 그는 지금 1세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1세대로부터 듣기만 했었던 2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직접 듣지도 못했던 2세대의 끌림을 받고 교회에 온 3세대를 위하여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마지막 인물로서 말이죠. 80대 후반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 한때는 가장 어린 사도로서 사랑과 예쁨을 받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까이에서, 그것도 이너서클 안에서 있었던, 극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뵙기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사도로서 진정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당시 2세대, 3세대의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진리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이 그냥 읽혔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태까지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들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서 진정 답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잘못 선고를 받고 형벌을 치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겠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 왔고 외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일 수도 있고 그 문화의 희생양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종교의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게 그 자신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몇 안 되는 생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생존 인물로서 사도 요한 그는 진정 자신이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90이 다 된 연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그의 기억은 아마도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지금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10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구원받고 70년, 80년 동안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고 달려온 그는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설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과장된 무용담도 아닌 진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진실을, 그 사실을, 그 존재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났고 의심의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2세대 이후의 계속되는 지금까지의 세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그러한 거짓 교리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벌써부터 흔들리는 믿음들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절을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힘을 주어 간곡히 이야기하는 노년의 사도 요한의 모습과 음성을 상상하며 읽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아멘. 세상이 존재하기 전 영원 속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소 이루시는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에 대해 사도 요한 자신이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그의 손으로 직접 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진짜이고, 영어로는 real이고, 진짜 사람이셨고 진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을 통해 들었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직접 보았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보았으며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직접 보았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꼈으며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와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신 분을 보고 느끼고 만졌으며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사도 요한도 미쳤거나 아니면 사기꾼일 것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 빌립과 스데반과 등등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똑같이 미쳤거나 똑같이 사기를 친 것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한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진실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거짓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임을 알면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그분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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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1절에 써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될 배교와 이단과 그리고 순교와 박해 등을 예상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됨을 더욱더 피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첫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또한 그대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는 훗날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그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요한의 피 끓는 이 부탁을 몸소 느끼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더 늦기 전에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만약 여러분이 진실인지 이것이 진정 안다면 혼자만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로 알려진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은 영적인 변화는 은혜 플러스 진리 플러스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놀라운 마음에 정말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지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서 점점 내 입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내 스스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혼자 알면 안 되고 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아멘. 증언하고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많이 그 예화를 들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 그분과 함께하는 미팅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에 맞추어 충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그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의 간증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습니까? 그 간증을 했던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글쎄요. 주저하듯 말을 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좀 집요하게 다시 묻습니다.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셨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무디는 대답합니다. 저는 그러한 산상설교의 경험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바람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면 그건 무언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너무 높게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좀 제한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나의 변명이 되기에 그 변명이 나중에 나의 부끄러움으로 드러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노년의 사도 요한의 부탁은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탁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진리 위에 같이 서고 같이 교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그 아래서 뭐 순모임이 됐든 구역모임이 됐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정으로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같이 서기 위해서는 물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게 들리겠지만 교리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가르침 없이 경배와 찬양과 행사와 프로그램 등으로 엮여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크게 상실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내드렸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굉장한 경고죠. 진리의 올바른 건전한 교리는 점점 더 세상에서 좁은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죠. 건전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바름 있는 이들 간의 교제는 서로에게 큰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쭉 역사를 쭉 같이 봤었던 적이 있는데 침례교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를 당했어도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침례인들이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가장 큰 그러한 사람, 그 믿는 집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없어지겠구나라고 그 당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마치 홀로코스트 동안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유대인들 스스로는 아마도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씨가 다 마르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도 남겨두셨고 당연히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금 믿음의 자유가 있죠. 축복입니다. 점점 제한이 커져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죠.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자신만이 옳다고 믿으며 어떤 컬트적인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종교 집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건전한 교리가 그 교제의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전한 교리를 믿는다,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월함의 교만을 가질 이유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도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을 진리에 대해서 바로 믿는 바를 그 서로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는 바를 이야기하시고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서로를 확인하면서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주신 진리를 서로 높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전 세계 군인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6세, 17세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당시 들어보지도 못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이 이제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몇몇 분은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그만두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그 6.25의 참전용사로서 그 전쟁을 목격했던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몸은 불편하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참전용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전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했고 옆에서 죽어간 친구들의 모습이 그 생생히 아직도 기억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국 복귀를 미루면서까지 한국전쟁에 더 남아 전쟁을 치르셨던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 팔다리를 잃고 지금도 그 없는 상태에서 그 수십 년을 생활하시며 마지막에 한쪽 남은 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한한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후회가 없노라. 그렇게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피 흘려 지킨 한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여 남을 돕는 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라며 심지어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 흘린 나라가 잊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주어 감사하다는 것에 그 뜨거운 고마움과 그 감사에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합니다. 그는 10대부터 90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대의 그 놀라운 경험과 인생의 가장 큰 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기에 따랐고 그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보내는 그러한 사도 요한을 봅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며 그가 겪었던 수많은 그 후에 겪었던 시련과 고통, 그런 것에는 하나도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인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어 그의 부탁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믿는 자들끼리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지만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감사해 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치 6.25 참전 군인처럼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의 부탁을 잘 지키는 우리를 보며 사랑으로 기뻐하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보답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훗날 저희를 보고 이야기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